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하죠.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해서 가시하는데 길을 멈추세요. 그럼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가령 이제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영적 성도들로부터 조언도 받고 해서 일을 시작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일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일이 중단될 때 그럴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혹은 주님이 승낙까지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동행을 체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가시는 길을 멈추십니다. 일이 급하지 않다면 모르겠는데 나의 상황이 굉장히 급한 경우에 속이 타들어가죠. 그럴 때 전에는 기도를 하면 막 예를 들면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병세가 좀 호전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악화된다든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가 없다든지 마음에 확신이 없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잃으셨나 그런 막 염려도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막 포기를 해야 되나 좀 기다려 보다가도 결국은 일이 안 풀리면은 맥이 빠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막 우리들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어요. 크리스천 라이프를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하고 뭐 이렇게 순항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동행을 멈추시는 주님 그렇게 붙여보았어요. 갈릴리 호수 이제 맞은편에 야이로라는 그런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죽어가는 외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간청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서 그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아, 예수님이 자기의 청을 들어주셨으니까 안심했겠죠. 이제 내 딸이 반드시 낫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분명 소문으로 예수님의 그 신유의 기적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온갖 질병을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마 치유 사역을 이 야이로가 회당장으로서 직접 목격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셨잖아요. 뜻밖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대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다가 엉뚱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밀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혈증 여인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피할 수 없어서 나와서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었었죠. 근데 예수님이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이 혈루증 여자 때문에 지금 시간 지체하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도중에 혈루증 여인 사건 때문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을 멈추셨다. 그렇지만 이제 잠깐 방해받고 다시 가셔서 그 딸을 낳게 하셨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일단 액면대로 그대로 받고 그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죠? 이 스토리를 적은 성경의 이 저자들이 물론 마가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스토리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그 단순한 치유 기사를 적기 위해서 이 사건을 넣었겠느냐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상 실제적인 교훈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보통 주님 동행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동행하시기를 바란다. 주님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주님 동행 이퀄스 하면 어떤 등식이 나오느냐 그러면 만사 행통이죠. 뭐 예수님이 같이 함께만 해주신다면요, 뭐 안 풀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크게 실망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세요. 동행하시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든 일이 다 풀리고 순탄하리라는 보장은 아니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주님과의 동행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주님의 동행 자체를 의심하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예 주님과 다시 동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야이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내 딸을 고치러 가는데 난데없이 이 알지도 못한 여자가 나타났는가? 내 딸 고치러 가시는데 이 여자가 완전 방해가 되잖아요, 지금. 근데 보니까 이 여자는 뭐 겉으로 보기 멀쩡해요. 어른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자기 딸은 지금 말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자를 돌보실 게 아니라 빨리 와서 내 딸을 살리셔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시간이 지체될수록 참 가슴을 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자기에게 완전히 불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은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 여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 저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원망까지 하게 되는 거겠죠. 주님의 동행이 도중에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계산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동행에서 방해가 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만약 회당장이 자기 딸이 나중에 회복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문제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뭐 10번 있어도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에게 딸의 치유를 미리 알리시지 않았을까요? 그냥 회당장 보고, 아, 염려하지 마. 뭐, 너 낫게 할 거야. 뭐, 역시 쓰는 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텐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안심시키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전개되기를 기다리세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결과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느냐 이거거든요.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더라 그죠. 그런 측면이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특징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서두르시지 않았어요. 아주 그 해당점 야이로의 딸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잊으시기라도 한 듯이 혈루증 여인에게 모든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치유된 것을 아셨는데 그냥 그것으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하고서 거기서 하나의 이벤트를 일으키시더라 이거예요. 서두르신다면 그런 일을 하실 필요 없죠. 빨리 혈루증 여인 여자 문제를 처리하고 야이로 해당장 집으로 속히 가셔야 할 텐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혈류증 여인을 치료하는 일도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것만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혈류증 여자를 치료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일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사실상 있었죠. 왜냐하면 야이로의 믿음이 있었죠.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에 만족하시지 않았어요. 야이로의 믿음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딸에게 안수하시고 예,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그러시면 다 나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실 수 없었어요. 야이로가 더 이상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혈루증 여인과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비보가 날라왔죠. 그 비보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땅이 꺼지는 듯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왜 일이 잘 안 못되면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아,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이 완전히 왔겠죠. 이 여인만 없었으면은 벌써 집에 도착했을 텐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소습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온 하인들도 사람들도, 야, 이렇게 같은 말 하지. 왜 예수님 붙잡고 뭐 이럽니까? 뭐, 그 이제 끝났습니다. 애 죽었습니다. 예수님 포기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가장 묘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야이로에게 그 해당장의 그 사람들이 그 집에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묘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고 계세요. 엿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엿듣고 아,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개입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음이 흔들렸어요. 완전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오용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인들에게 예수, 뭐, 이 사람들이 되게, 아, 믿기만 하게, 믿으면 다 됩니다. 그냥. 믿음 만능이죠. 믿으세요. 믿으면 다 됩니다. 뭐 일이 안 되면 안 믿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믿음 강조. 뭐 믿음이 있어야지 당연하죠. 그렇지만 문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무조건 믿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야이로가 예수님과의 동행에서 당했던 첫 번째 위기는 혈루증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멈춘 때였습니다. 매 순간이 조마조마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죠. 혈루증 여인이 믿음의 손길을 예수님께 뻗었을 때 즉시 그녀의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들었죠. 야이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축복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그것을 보고서 여인의 간증도 듣고 치유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축도도 다 듣고서 생각한 것이 뭐겠어요? 아하,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방출하는 것은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전적인 믿음이구나. 그것을 자기가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비부가 날라서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예수님은 혈증 여인을 그렇게 낫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뭐 어쩌라게 손이 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병이 나았다.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있던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자기의 믿음이 생기겠죠. 그걸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식의 믿음이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런 식이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이 비보가 날라드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하고 직결되는 문제. 딸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야이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이제. 근데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 라고 믿을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못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못 믿었으니까 믿기만 하라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회당장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넘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더 강해져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이 깊으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을 때였습니다. 만일 야이로가 주님은 살아있는 사람만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선에서 만약 그쳤다면 그의 딸은 예수님이 살릴 수 없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위기를 통해서 야이로는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은 거기에도 야이로 회당장에 대한 기사가 실려있어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잘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복음서하고 같은 기사를 비교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기록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은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거의 비하면 굉장히 짧아요. 불과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10절이에요. 마가복음은 11절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위독한 상태라는 것을 첫 단계에 그 진술이 있었는데 그걸 생략하고 두 번째 단계에 딸이 죽음을 다루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주명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더 자라야 합니다. 믿음은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전하지가 않죠. 믿음은 언제나 시련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강해지고 또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라면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너무 이상화하고 너무 단순화하고 그냥 믿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시련을 거쳐야 한다는 것, 그걸 통해서 자라야 한다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위기와 시험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게만 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여러 차례의 믿음의 위기와 시련을 거쳐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실 때마다 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대하는 자세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요, 기후하고 비슷해요. 이 허리케인에 와요, 우리 믿음 생활에. 눈보라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장마비가 쏟아지고, 내리막길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꾸준한 믿음을 보이면은 예수님의 크나큰 능력을 체험한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 하는 것이 본 기사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야이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혈루증 여자의 방해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하고 곧장 자기 집을 갔겠죠. 그래서 죽어가던 딸이 치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받고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가서 죽은 딸을 살리는 일을 체험하게 되죠. 어떤 쪽이 더 나아요? 죽지 않고 병이 들어있는 딸을 살리는 것하고 완전히 죽어서 숨이 끊어진 애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는 것하고 어느 쪽이 더 큰 축복이냐고요. 바로 더 큰 복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척 어려울 때가 많죠. 시련이니까. 그 길이 가파르니까. 그러나 위기와 정상을 거쳐, 시련을 거쳐서 정상에 이르면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전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영역을 우리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다가 멈추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 그 다른 예도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전혀 서두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하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 이해가 안 가죠. 한 지금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는데 조금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실 수 있냐. 그렇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무덤에서 불러내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와 시련이 올 때마다 두려움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그것을 거쳐서 주시려는 주님의 큰 축복을 부활 생명의 축복을 못 받는지도 모르죠. 시련을 많이 겪어서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들 또 어려움을 통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일어서서 주님의 교훈을 배운 사람들 보면 굉장히 참 그런 사람들하고는 참 얘기해 볼만하고 참 배울 게 많아요. 좀 달라요. 담대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알고 이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동행을 멈추셔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평안해지고 안정성이 있어요. 또 믿음 생활이 그런 시련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담대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계속해서 순탄하게 동행할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동행하시다가 아주 딱 완전히 풀스톱 하실 때에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실은 훨씬 더 큰 뜻을 품고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유의를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큰 아이디어와 큰 구속의 파노라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상승할 수 없는 복을 내리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훨씬 더 담대하게 통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가 지켜보는 가운데 혈류증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어요. 누가 들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혈류증 여인이죠. 1차적으로. 그렇지만 그 옆에 예수님 곁에 야이로 회당장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었죠. 이 말을 듣고 너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딸이 치고타는 비유를 듣지 않았느냐? 아직까지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신 그 음성을 야이로가 들었어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두려워할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네가 내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라. 그럼 그것이 잘하는 일이다. 너를 포기하지. 옆에 사람들 와서 포기하라고 그랬죠. 그 소용없어요. 이제 예수님 뭐 아니라 뭐 아무리 뭐 교회 다니고 뭐 성경을 깨고 소용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와 같은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이런 것 사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점수 매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그럴 때.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재는 아주 정확한 검침입니다. 믿음이 위기가 오면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 얼마나 약한 것인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흔드시죠. 불안과 염려에 흔들리는 체험을 갖게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를 항상 믿음의 길을 익히시니까요. 그래서 내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아 나는 비바람이 치고 비구가 들어와도 주님을 계속해서 확신해 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모시고 가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풍이 불었잖아요. 배가 다 흔들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예,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을 하시는 생명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배에 타고 있는데 우리 죽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니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믿음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깨어 계실 때는 뭐 어떻게 조치라도 하실 것 같은데 주무시니까 아무 능력이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거죠. 주무시니까 뭐 이게 되겠어요? 빠져 죽여도 침몰한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배가 침몰해서 익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주님 그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더 올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일의 결말을 주님께서 다 보여주시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온갖 종류의 비보를 일일이 다 접수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엿듣고 계십니다. 잠시 동행을 멈추셨더라도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염려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구경꾼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들으시고 구원자로서 간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때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하겠어요. 내가 들으라고, 내가 들으라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고 나 들으라고 다른 사람 향해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다음 단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야이로가 곧 당하게 될 믿음의 더 큰 시련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은 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걱정 마라 괜찮아 이게 아니라 혈루증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믿으라. 처음에는 혈루증 여자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다고 원망했겠지만 사실은 그 여인이 여인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때때로 가시던 길을 주님은 멈추십니다. 주님의 의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각자가 겪는 믿음의 시련을 잘 넘기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